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오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에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기나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온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짓고 봉헌식을 하면서 가장 먼저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것을 살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그 형태도 다르고 또 크기도 다르고 지은 그 재질도 다 다르지만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뀌었지만 하나 바뀌지 않은 것 그것이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원래 그대로였습니다. 그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솔로몬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핵심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아들인 자신이 짓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방법에 신실하다. 하나님 말씀의 방법에 신실하다. 그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길 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서 이동했습니다. 예, 과거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그 옮길 때 그 웃사라는 사람이 그 새 수레에 옮기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뭐 수레와 같은 곳에 올려서 옮기면 훨씬 더 쉽고 또 편하게 또 옮길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옮기는 방식을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옮기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편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함만 따지고 가면은 아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효율이 효율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낭비 또 의미 있는 순종에는 감동이 있고 또 감격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그 요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두 번이나 막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악령의 역사라고 치부해버리고 더 열심히 하려고 했을 텐데 바울은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로 갈 수 있었죠.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의 대부분 상식적입니다. 정말로 상식적입니다. 상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의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습니다. 예, 그 상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 헌신할 때 거기에는 감동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비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안다.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언약궤 안에는 그 십계명의 돌비와 더불어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고 했는데 정작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안에 오직 두 돌비 십계명만 있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이 십계명의 돌비는 없고 그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언약궤일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법궤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십계명의 두 돌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면 그 지팡이와 항아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기적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늘 기적만 강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그 두 돌비가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삶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이 그렇다면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성전으로 가꾸어져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와 지팡이는 없어도 되지만 돌비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4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형식과 내용에 신실하다. 형식과 내용에 신실하다. 성막도 그러했지만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네.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 아니고 또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또 그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서 성전이 성막보다 얼마나 더 크고 좋은지 자랑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와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동일하게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하시는 방법이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 크기는 달라도 또 재질은 달라도 그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외적인 환경도 참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새 부대만 갈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새 포도주인지 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성전이 얼마나 크게 또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비싼 재질로 지어져 가느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편한 곳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성전을 아무리 높이 지어도 그것은 그저 빌딩일 뿐입니다. 또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 인생 건물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2번 시편 121편 1절 2절과 여호수아 1장 8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시편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 봉헌식을 하며 솔로몬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22절에서 30절은 그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번 22절에서 53절은 성전을 봉헌하며 솔로몬 왕이 드린 기도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그의 자세는 어떠하였습니까?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그 기도의 자세는 전통적으로 서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앉아야 되잖아요. 또 특히 무릎을 꿇어야 됐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물론 훨씬 더 과거에는 다 무릎 꿇고 우리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교회의 예배당에 의자가 이런 장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도 적어도 새벽기도회 또 금요기도회는 그 1층 바닥에 있는 곳에서 우리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어떻게 불경하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냐 그렇게 하곤 했는데 이스라엘은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특히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다 이러고 기도하면서 돌아다녔거든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솔로몬이 어느 쪽을 향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으로는 마치 그 회중을 보고 기도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서는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앞에 그 8장 앞부분은 회중을 보고서 얘기했을 것이고 기도할 때는 돌아서서 성전을 보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냥 그저 바닥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가로 세로 그 5규빗 약 2.28m 짜리 그 네모난 곳에 또 높이는 3규빗 1.36m 높이의 단위에서 기도했다고 노수로 만든 단위에서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 손을 폈다고 합니다. 예, 손을 펴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그 인사할 때 사람들을 원래 만나면 이렇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양은 악수를 했습니다. 그 악수를 하는 이유가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서로 보여주는 행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다. 내게는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내 손, 그러니까 성경에 손은 힘과 동의어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번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했습니까? 23절에서 26절인데 먼저 우리 23절 상반절인데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예,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신 분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신 분이다. 예, 하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은 지금 비교급으로 표면적으로 표현하는데 의미는 최상급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 최상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여호수아에 보면 그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했죠. 예. 그러니까 라합은 그 출애굽의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던 것이죠. 예, 그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무소부재하신 분이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과 무소부재하심을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모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막 그 떼쓰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내 곁에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예, 그것을 정말 신뢰한다면, 예, 우리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예, 내 곁에 어린 아이에게 부모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 또 만약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한다면, 뭐 재벌이 우리 곁에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든든해야겠습니까? 예,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그 큰 소망과 그 능력이 됩니다. 또 당시 그 고대 중동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은 인간 위에 군림하고 또 인간을 부리는 존재로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차원이 다르고 다르신 분이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교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 그 지난 2016년에 그 미국의 포크 록 가수인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쇼킹한 뉴스였습니다. 어떻게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까? 예, 뭐 그때 충격과 많은 논란 짓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스웨덴의 할리모는 그의 수상을 알리면서 훌륭한 미국 음악의 전통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내었다고. 그 가사가 굉장히 웬만한 시보다 뛰어나다는 그 이유였죠. 그 밥 딜런은 원래 그 로버츠, 즉 밥 짐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시인 토마스 딜런을 너무 좋아해서 자신의 이름을 딜런으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은 솔직하게 별로였습니다. 여성 편력이 굉장히 강했고, 좀 문란했고, 그 비틀즈에게 마약을 가르친 일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예, 그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작품이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가 중에 이렇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봐야 진정한 삶을 깨닫게 될까?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 위를 날아야 백사장에서 편히 쉴 수 있을까? 전쟁의 포화가 얼마나 많이 휩쓸고 나야 영원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까? 친구여, 그것은 바람만이 알고 있어.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네. 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얼마나 많이 찾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라 우리 고백하는데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예, 뭐 지구가 생기기 46억 년이 됐다 그러고 뭐 그 우주는 200억 년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예, 그 끝은 어딥니까? 그 200억 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고백,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결과로 그 감동과 감격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합은 23절 하반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예,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신실하신 분,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사람을 배려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 원문 그대로 하면 언약과 은혜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은 은혜와 언약을, 언약과 은혜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선조 때부터 자신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언약해 오신 것을 이루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예, 길이로도 유한하고 능력으로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그 믿음은 어떤 확률이 아닙니다. 그 과거에 제가 들었던 말로, 우리가 육교 위를 건너가는 것은 육교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것은 정말 확률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 육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육교를 건설한 우리나라 기술자의 시공 능력을 믿는 거죠. 예. 지렁아도 무너지지 않게 지었을 것이라는 그 능력. 또, 우리가 버스를 탈 때 믿기 때문에 타는 거 아니냐. 예, 버스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버스를 운전하시는 운전자의 운전 실력과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죠. 그분이 제대로 운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버스를 타든 뭐 지하철을 타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뭐 그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서도 이것을 지키지 않았죠. 다음은 24절 보겠습니다. 예. 주께서 주의 종 다윗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볼 때, 아, 아버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야. 저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것, 예, 뭐,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인정하고 계셨죠. 뭐, 골리앗을 물리친 것, 또 바세바 사건 후에 회개했던 것, 뭐, 등등. 예,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생 전체 그리고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정말 세심하게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또 중요한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역사하셨다고 예, 그렇게 고백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처소를 건축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솔로몬 자신의 때에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존재, 또 그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 2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예,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계속 이어지리라 약속하신 분이시다. 예,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계속 이어지리라 약속하신 분이시다. 예,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의 왕권이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 있기를 또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여러 그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 이 조건을 신실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예, 솔로몬부터 정말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해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예, 다윗은 참 바세바 사건도 일으켰고 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회개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그 했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방향이 중요하다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예, 우리가 제 어릴 때 운동장에서 그 놀이를 할 때 금을 이제 길게 반듯하게 꺼야 되는데 그 반듯하게 끊는 방법은 저 멀리 움직이지 않는 지점에 시선을 두고 작대기를 땅에 대고 쭉 그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삐뚤삐뚤하게 보여도 전체가 반듯하게 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 움직이지 않는 한 지점, 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 목적 삼고 가면 우리 넘어질 수 있고 또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인생이 반듯하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둔다면 순간순간은 반듯하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인생 전체가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 예, 그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 솔로몬이 이렇게 참 아름답게 기도하고서도 예,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곧 예, 이 부분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스티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성전과 땅은 물론 하늘도 부족하다고 기도하며 하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예, 이것은,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땅보다도 크시고, 예, 그 하늘보다도 더 크다고 하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수사 의문문의 형태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과거의 신앙 경험을 표현하면서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적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셋째 하늘이면 둘째 하늘도 있을 거고 첫째 하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첫째 하늘이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영어로 말씀드리면 스카이 한다면 그 둘째 하늘은 그 하늘에 보이지 않는 공간, 우주,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그 활동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 영어로 말씀드리면 heaven입니다. 예, 그래서 sky, space, heaven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하늘은 다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뭐 하늘만 숭배 대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이 다 숭배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은 다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디번 솔로몬 왕은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성전을 어떤 곳이라고 표현했습니까? 28절, 29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오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예, 그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성막 또는 회막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전이 성막에 비해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두 곳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예. 그 이름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 그 존재 전체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고 또 거기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와 간구,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지금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 이 솔로몬의 기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 시편 5편 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상황 알지 않습니까? 그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를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 그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 그게 성전이 있거든요. 또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예, 그 배에서 풍랑 만나서 큰 물고기에 먹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예. 큰 4번 31절에서 53절은 솔로몬의 7중 간구입니다. 그 성전을 짓고 이제 7가지를 쭉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그 주님의 기도에도 그 모두 7가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 또 완전한 기도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7가지를 드렸는지 우리 A번 첫 번째 간구는 31절과 3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예, 이웃의 범죄한 사람이 맹세할 때, 이 맹세와 첫째 기도는 맹세와 관련된 것인데요. 예, 성전 제단 앞에서 기도하면 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도 그 재판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자신이 재판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재판을 자신이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해 주시는 것이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서양에서는 그 거짓을 굉장히 좀 큰 죄로 생각하고 우리는 좀 덜 큰 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당시 맹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곤 했는데 죄를 범하고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발뺌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선 징악을 요청하는 솔로몬의 기도는 그 단지 그 바른 질서와 또 안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뭐 거짓말 하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존중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특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자신도 이미 앞에서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뭐 왕국이니까 내 백성, 내 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배권과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구가 33절과 34절인데 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사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 번의 패전을 경험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그 패전은 어떤 군사 경제적인 측면보다 영적인 측면일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그 아이성을 차지하게 될 때에 아이성은 작기 때문에 정탐을 해보니까 한 2, 3천 명이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맥시멈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3천 명 중에서 36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한 생명 한 생명이 참 귀하지만 그 전쟁을 치는데 한 명도 안 다치고 한 명도 안 죽고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6명이면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예. 거기에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그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논의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속된 말로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더니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 언약궤가 허상이었고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등은 패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각인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깨닫거든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간구가, 열왕기 상하는 그 1차 독자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그 한 400년 전에 드렸던 이 기도가 글로 쓰여진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 우리 솔로몬 왕이 이런 기도까지 다 드려놨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가 35절과 3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예, 주께 범죄함으로 비가 없어서 예, 벌을 받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장맛비가 우리도 내리고 있어서 그동안 계속 가물었었는데 그 정말 이 비가 참 그동안에 어떤 가뭄을 해갈해 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참 기쁘게 여겨지는데, 그 에스겔서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립니다. 예. 우리는 사실 소낙비 내리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처럼 여겼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10월과 11월경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거의 가을비입니다. 그 가을비가 내리면서 그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가 복된, 그때 비가 막 쏟아져죠. 그 전에는 계속 건기였거든요. 땅이 다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가 충분히 내려지면은 땅이 촉촉하게 젖어서 파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가 복된 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 4월 경에 봄에 그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 비는 봄비인데 이제 그 심은 곡식이 이제 이 봄비가 내리고 나면은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 물, 비를 흠뻑 머금고 마지막 그 열매와 곡식이 연글고 나면은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 하나님께 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1년 농사 못 지어,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는 은총의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의 이 강구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강구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비가 단지 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의 통로가 된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무엇인가? 네, 네 번째 D번 이 강구는 37절에서 4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곰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일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40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예, 땅에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 재앙 등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예, 기근, 전염병, 곡식 시든, 깐부기, 메뚜기, 황충 등의 재앙은 천재지변입니다. 예,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합니다. 예, 그리고 맹목적으로 동일하게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 우리가 동일한 교회에서 예,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우리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범죄의 결과가 재앙이라면 재앙의 결과는 회개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 왕의 이 강구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주를 경외하게 되려고 혹시 중간에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수할지라도 결국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강구가 41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 한번 들어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뭐 좀 이렇게 멀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 성전 건축이 그 두로 사람을 아버지로 둔 히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인지 또 아니면 두로 왕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지 하여튼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강구가 합당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은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각인되었던 것이죠. 예, 또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섯 번째 강구가 44,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예, 적국과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 한번 들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앞의 전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 속한 일을 섬길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께서 택하신 성읍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가 된다면 그것은 그 장소가 특별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마지막 일곱 번째 강구가 46절에서 53절까지 가장 긴데 우린 그 중에서 48절에서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가장 길고 그렇기 때문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 즉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적국으로 잡혀가게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돌아오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아마 솔로몬 왕이 이렇게 미리 들여놓은 이 강구가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왜 끌려오게 되었는지를 정리하는 데에 길잡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바벨론에서 이 기도를 기억하며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 7번 솔로몬 왕은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며 그들은 어디에서 인도하여 낸 주님의 백성, 주님의 소유라고 고백했습니까?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서 만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리이다.
예,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예,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애굽을 그 풀무 용광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이나 뭐 쇠, 구리와 같은 금속이 풀무에 간다면 녹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속, 귀금속으로서는 극한의 고통이죠. 그런데 그 풀무에서 나오게 되면은 순도 100%의 귀금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을 정련하는 훈련소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을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예, 그 솔로몬이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사해달라고 하는데 그 우리는 그 죄와 허물 하면 뭐가 더 크게 느껴집니까? 죄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죠. 성경에서 말할 때는 죄보다 허물이 훨씬 큰 개념입니다. 그 죄는 우리 흔히 대표적인 표현으로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 말씀 지키지 않는 것, 엉뚱하게 사는 것이 죄의 대표적인 표현이고요. 허물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월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훨씬 더 큰 개념의 죄입니다. 예. 그리고 예, 불쌍히 여김 이것이 라함인데 긍휼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죠. 예, 그 지난 주일에 김광욱 목사님 그 말씀 전하시며 그 라함이 그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궁 속에 있는 태아는 어떤 조건 없이 그 엄마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 긍휼이 그런 개념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긍휼을 하나님께서 막내하게 베푸셔야 합니다라고 지금 강구하는 것이죠. 예, 큰 5번 나눔의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에게 삼일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예,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믿음 생활에 이정표와 같은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물론 신앙 고백이 없어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좋은 본이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마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 나의 주인이니까 자기는 종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따른다는 고백이고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의미도 되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제 신앙 고백인데 우리도 예 뭐 어떤 뭐 사도신경이나 아니면 베드로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 신앙 고백을 정리해 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하겠습니다. 나합은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에서 일곱 가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 신앙의 넓이와 깊이와 비례합니다. 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 자기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기서 자기는 자기 가족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는 다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 사랑해야죠. 예, 그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것도 바르지 않고요. 자기 교회만 사랑하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예, 자기만, 가족만, 이렇게만 사랑하면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와 비례합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전보다 크심을 안다. 두 말 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성전보다 크심을 안다.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특정한 공간에 갇히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결코. 그럼에도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성전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가둔 적 없는데요. 가두려고 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꼭 이렇게 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 다른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 우리 뭐 제 배우자는 또는 우리 뭐 아들 딸이 만나야 될 사람은 꼭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 이번에 제가 그 학교에 꼭 가야 되고 그 직장에 꼭 들어가야 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우리 속에 가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우리의 뜻대로 되어야만 하나님께 응답하셨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계획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예. 나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기도의 지경을 넓혀간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간다. 예,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기도에서 당시의 사람들만 아니라 혹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는 상황까지 기도했습니다. 예,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솔로몬 왕 때랑 그 포로가 될 때는 약 한 400년의 간격이 있는데, 예, 그때도 솔로몬 염두에 두었던 안 두었던 그 긴 기간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고, 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예, 그 기도의 길이와 넓이가 그렇게 커져갔다는 것이죠. 예, 그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목적 삼으므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넓어지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바라볼 게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좁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나의 기도는 얼만큼 넓어져 있는가 항상 점검해보는 것, 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답은 하나님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간다.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간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또 봉헌식도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삶은 훌륭하지도 못했고 아름답지도 못했습니다. 예, 솔로몬 왕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결과는 국가의 분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어의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이잖아. 행함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언전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했답니다.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 그 다음이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기도하고 화려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의 삶이 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 이제 구역 방학하게 되는데, 예. 이 구역 방학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사는, 예.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긴 후에 봉헌식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손을 펴고 기도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이 지은 성전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목리를 부리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고집 부리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위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겸허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자신과 자기 가족, 우리 교회만 있지 않게 하시고 나와 우리를 넘어서는 사람들과 사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사회와 세상이 있게 하시고 연약하고 작은 사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폭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말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의 기도는 참으로 옳고 바른 것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언어의 사람이 아니라 행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점점 잦아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잦아들게 하시고 완전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나태하게 만드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진리를 스스로 살아가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오묘하고도 신비하며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베푸신 은혜가 값싼 것으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값진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며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눈을 들어 말씀의 강령 속에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 한 학기 동안 구역 모임을 위해 수고한 구역장 권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